직장에서 좋은 리더라 함은 팀원들에게 일을 맡길 때 일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하고 그리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리더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지시하지 않는다면 팀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차리는 데에 시간을 써야 하고 또 일은 하라고 하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나 상황을 만들어주지를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일을 명확히 알려주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좋은 리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면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알려주셨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권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엑소우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조절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권리와 힘은 이 권한과 능력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엑소우시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authorit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한글 성경이 표현한 권능이라는 단어에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서 이 주어진 힘의 위력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 힘이 미치는 범위와 그 힘을 가진 자가 이 조절하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까지도 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권능에는 권능의 위력, 권능이 미치는 범위 그리고 이 권능을 가진 자의 위치가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권능의 위력과 그 권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절은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권능이 어떤 권능인지를 설명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예수님이 8장과 9장에서 미리 보여주신 권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인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고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해온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셨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도록 그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이 육의 문제를 고치는 권능일 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고치는 권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고치는 것을 더 고상한 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문제를 고치는 것보다 영적인 문제를 고칠 때 더 신령한 것으로 더 수준 높은 것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듯 하나님의 일은 영의 세계에서뿐 아니라 육의 세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의 문제들을 고치는 것이 더 고상한 일이었다면 예수님은 몸의 병을 고치고 몸의 장애를 고치는 것보다는 귀신을 내쫓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이시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사역의 주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사역만큼이나 몸의 질병을 고치셨고 몸의 장애가 있는 곳을 회복시키셨으며 굶주린 자들의 배를 채우시고 헐벗은 자들의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영의 일과 육의 일 둘 다를 감당할 수 있는 이 권한과 능력이었습니다. 이 영의 일과 육의 일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은 영혼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헤럴드 생크바일 목사님은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을 더 강조하기를 원하셔서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그 자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영과 육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코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자신의 영을 사람에게 넣어주신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생명이 충만해졌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사람은 숨쉬는 피조물이 되었죠. 하나님이 지으신 신체와 하나님이 주신 숨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육체적 특징과 영적 특징을 모두 갖춘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영과 육을 따로하여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함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관리한다라고 할 때 영성이 우리 육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반대로 우리의 육체가 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영의 문제에도 육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과 같은 권능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권한이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땅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괴롭힐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잠깐 허락된 것이지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눈을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돈이 많으면 해결할 수 있고 돈이 적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고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고칠 수 없다라고 인식하게 해서 이 물질 만능주의라는 사고를 우리 삶 전반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목을 매도록 합니다.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힘을 갖게 되어서 그 힘으로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더 높은 곳을 올라가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높이 더 높이 올라가서 내 손 안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이 없도록 더 높은 권력을 손에 쥐라고 우리를 부채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보여주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고침의 사역들은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혈루증을 12회 동안 알았던 여인은 이 12회 동안 병을 고치기 위해 사용했던 그 큰 돈으로 고침받았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위치에서 가진 권력으로 자신의 하인을 고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될 수도 없고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영의 문제뿐 아니라 육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권세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고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는 권능입니다. 영의 문제도 육의 문제도 고치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높은 사람에게 권능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 권능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등급에 따라 계층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에게 더 주어지고 못난 사람에게 덜 주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능이 대단하다고 해서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도행전 8장에서 그러한 생각을 했다가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크게 책망받았습니다.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라고 크게 질책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실 때 하나 주면 하나 받는 식의 거래 방식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성품을 보고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자질이나 능력을 보시고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권능이 주어지는 유일한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권능을 주시게 된 배경은 10장 1절의 바로 앞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장 37절과 38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위해 수고할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헌신할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12명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12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어줬고 병을 고치고 몸의 약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신 것은 그 일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거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심이 이 세상 곳곳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질병을 고치실 때, 몸의 약한 부분을 회복시키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시 잠깐이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만이 영과 육의 진정한 회복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시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이들의 삶에 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더러운 귀신은 쫓겨나가고 병은 고쳐지며 몸의 약한 것이 고쳐지는 이 영과 육의 회복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신 이유와 목적도 동일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의 문제이든 보이는 영역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입니다. 신약학자 레온 모리스는 모든이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모든이 두 번 반복된 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권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권능이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권능을 받은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크고 위대하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당당하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권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큰 권한과 큰 능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그 능력을 제대로 펼쳐 보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어느 영역의 문제이든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돌파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주저주저하고 머뭇합니다. 결단하며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염려하며 의심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권능을 받은 자로서의 위치를 잊고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입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롬에,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난한 시몬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다시 2절을 볼까요?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1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제자라고 불려졌지만 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라는 의미로 열두 사도라고 불려졌습니다. 열두 제자를 열두 사도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는 이 보냄받은 자에게는 어떤 임무가 주어지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곤 하는 것이죠. 앞서 저는 제자들에게 권능이 주어진 것은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열두 사도들 스스로에게서 난 권능이 아니라고 열두 사도들 누구에게도 스스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리고 육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권한도 없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부여된 권능 또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에게 주시니라. 그의 열두 제자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의 것이라 불리는 자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권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보냄받았기 때문에 그 12명에게 권한과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육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담당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고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복은 너희에게 임하고 화는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너희에게 임하고 저주는 내가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우리가 받았고 죽음은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수치와 비난, 모욕과 처절한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악한 권세와 저주와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권한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우리의 구원자로 외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이 과연 우리 스스로의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며 드러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중세시대 신학자 안셀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것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스스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들은 오직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현실이 된다. 안셀름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능력 모두가 주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결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능력이 우리의 것이라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난한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2절부터 4절은 12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유다를 언급합니다. 그는 예수를 판자라.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는 예수를 판자라 이 구절이 보냄받은 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권능이 주어졌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영적인 문제도 육적인 문제도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주어졌으니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능력을 가진 자가 한 행동이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권능을 가지고 당당했는지는 몰라도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니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겸손한 척만 하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설교 조금 잘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저의 능력으로 설교 잘한 줄 착각합니다. 아픈 성도님들 위해 기도했는데 조금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면 우쭐해지고 쾌차하게 되면 제가 뭐라도 한 것이냐 교만해지기 일쑤입니다. 신방할 때면 목사님 말씀드리니 용기가 생기고 잘 해나갈 지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 어깨가 들썩입니다. 주님의 능력인데 내 능력이라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유다와 제가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 목사인 제가 받으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목사인 저에게 영의 문제도 육의 문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가 뛰어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 저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이 목사직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목사 직임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당해야겠지만 그 당당함은 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고 기도의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것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역하기에 주님이 받으실 영광의 자리에 목사가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의 권위는 낮아지고 주님의 권위는 높아져야 합니다. 목사의 이름은 낮아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합니다. 열매 없는 목회 일곱 가지를 점검하라 라는 책에서 이 데이비드 호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회자라면 누구나 배워야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지만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 역시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이는 문제이든 보이지 않는 문제이든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권능은 주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이 사실을 잊는다면 우리는 문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간혹 문제를 이겨낸 것처럼 보이더라도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말끔히 사라지거나 해결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권능을 받았음에도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가 많았고 부침이 많았고 그들의 믿음이 약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2명 중 11명은 다시금 주님을 붙잡았고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명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판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보냄받았을 때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삶에 임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무슨 문제가 있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만이 이 권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 권능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기인한 권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라고 늘 고백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배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보배를 나타내는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 능력이 발휘되어집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대학에 입학한 자녀들, 직장에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직장을 찾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몸의 질병과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님들, 또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당하게 문제를 돌파하여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권능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만을 의지할 때 그 놀라운 권능이 우리 삶에 나타남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낸받은 우리가 주어진 권능을 발휘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에 놀랍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타내 보이겠다고, 주가 주신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주가 주신 능력을 살아가겠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이름을 내가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름, 살아계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주의 이름을 높여 살아가겠다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짓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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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 이름을 우리가 높여 옵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분, 우리에게 능력과 권한을 주신 분, 우리가 문제 앞에 당당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엎드립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삶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내 앞에 좌절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절망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권능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해결하여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일을 주의 귀한 일을 보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권능으로 돌파하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겠습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에 주님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임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앞으로 전진하며 주님 이름 높이며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